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외에 5명의 새 정치국 상문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신임 상무위원으로는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등 5명이 선임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은 모두 60살 이상이며 2022년 끝나는 시 주석의 임기 후 권력을 이어받을 후계자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10년 집권을 마치고 3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우닝이 당 중앙서기처 서기에, 자오러지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잔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으로 인선됐습니다. 왕양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한정이 상무부총리직을 맡게 되며 이러한 결과와 업무 분담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인도 정부가 북한 주재 자국 공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은 오늘 인도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와라지 장관은 이날 틸러슨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외교 공관의 존재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스와라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따라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미국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인도는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대북 무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테러 조직과의 싸움에 있어 인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남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테러와의 싸움에서 인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테러 단체의 피난처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할 계획입니다.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원인 불명의 건강 이상 상태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음파 공격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공상과학이라고 쿠바 조사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쿠바 내무부 당국자 3명과 의사 1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으며 이들이 음파 공격 주장은 미국의 모략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쿠바 내무부 관계자들은 이런 공격을 가할 도구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이런 공격을 했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내무부 관계자들은 로이터통신에 건강 이상 증세를 겪은 뒤 쿠바를 떠난 미국인들을 직접 조사할 기회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4명은 지난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청력 손실과 뇌손상, 두통 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지 대사관 인력을 최소화하고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 직원 15명을 추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필리핀 정부가 마라위 지역에서 반군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필리핀 정부군을 높이 샀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필리핀 정부군의 반군 소탕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유린 범죄 혐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군과의 전투가 매우 치열했는데 한 번도 인권유린 혐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정부군이 전투를 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중요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정부군은 23일 필리핀 남부 마라위에서 벌어진 친이슬람 반군과의 전투가 5개월 만에 끝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군 소탕 과정에서 165명의 군인을 포함해 1,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입국은 재개되지만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11개 나라에 대한 입국 심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앞서 시행한 난민 입국 금지 조치에 120일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북한이 그럴 준비가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uld very much like to be able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We are not there yet.
미 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이 미북 혹은 미중 간의 중재자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북한이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건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ould very much like to be able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We are not there yet.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할 진지한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북한은 대화에 진지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북한 문제를 당분간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은 미국의 군 통수권자이자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the commander in chief of all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sets the standard. The president and his administration will give us our marching orders if you will.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진격 명령을 내리는 당사자라는 설명입니다. 노트 대변인은 국무장관과 국무부의 모든 행동과 외교는 대통령과 행정부, 미국인들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평화적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하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껏 나온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법안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4일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찬성 415대 반대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당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펜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young life that was tragically ended far too soon.
너무 이른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젊은이가 북한 정권의 참담한 만행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상징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의 브래드 웬스트롭 의원은 원비어가 자신의 지역구 출신이라며 그가 북한에서 18개월간 잔인한 대우를 받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ain and heartache endured by Otto, his family, and his friends can never be undone or erased.
오토 원비어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미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키스 로스푸스 의원은 원비어 씨의 사진을 확대해 이날 본회의장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소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지금껏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f someone is dealing with North Korea, there's nowhere to run or hide.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is subject to sanctions for doing business.
바 의원은 누구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제재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 어떤 제재법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 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은 북한의 심화된 도발이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압박 정책으로 바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이 미북 혹은 미중 간 중재자가 아닌 미국의 동맹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like to think of South Korea as our ally, not as our mediator.
힐 전 대사는 2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힐 전 대사는 이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내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겸임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조는 다를지 모르지만 김정은 정권을 다루는 본질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을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거리상으로 가까운 곳에 북한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힐 전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He will see the enormous accomplishment of that country. Secondly, he will understand that
한국이 인식하는 북한과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역시 대북 접근법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in terms of fundamental approach to North Korea, which I think the headline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is, maximum was it pressure maximum.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트위터 발언 등이 미한 두 나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 한국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은 본질상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힐 전 대사와 마찬가지로 두 나라의 어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런 차이점을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입장에서 최대 압박으로 기조를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속되고 가속화된 도발과 높아진 긴장에 대응하고 적응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두 정상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 역시 한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eah, well, I think President Trump has expressed understandable skepticism about the value of those kinds of gestures at this current stage. I think if we
버시바우 전 대사는 대북 유화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적 시각은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여를 언급하기에 적절했겠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기 이전에 압박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관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북 접근법에 있어 미국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노무현 정권과 닮은 점은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전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접근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극심하기 때문이라면서 압박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힐 전 대사 역시 한국 내 정치 상황으로 볼 때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점은 있지만 두 정상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거절을 당하는 등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사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이 전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차별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You know, this one does come with, I think, some some challenging and maybe even unique circumstances. Certainly, as we've always talked, already talked about the.
스티븐스 전 대사는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전의 미 정상들과 배경이나 통치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번 방한이 어렵고 보다 특별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서로 본질을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동맹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심화시키며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키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힐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 과거 미 대통령들과 달리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One difference seems to be that currently there are no plans to visit the DMZ, the demilitarized zone.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여러 수사를 내놓은 만큼 DMZ 방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도발로 인식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수사가 심화되는 등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진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Yeah, I think that there's concern that with the rhetorical exchanges continuing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한국 등 동맹들과 미국의 입장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유엔 총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레이첼 힉스 대표는 2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North Korea's dangerous actions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collectively
북한의 위험한 행동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위협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힉스 대표는 북한이 지난 25년 동안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stead, North Korea has used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to threaten member states and leveraged international
오히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엔 회원국들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국제 협상과 합의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해 국제 사회로부터 원유와 식량, 현금 같은 혜택들을 강탈했다고 힉스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미국 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 지도자들이 진로를 변경해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에 나오도록 북한 정권에 최대한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와 번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대한 철통 같은 미국의 방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보낸 것은 북한이 전례 없는 가뭄 등 자연재해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억지력 정책과 관련해 미국이 그 같은 무기를 우려한다면 미국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보유국이 아닌 상태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들어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론권을 신청한 미국 대표는 북한이 주민들의 필요를 돌보는 대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이행 보고서를 가장 먼저 제출했던 바레인의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에 맞춰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레인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서 확고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가 24일 공개한 바레인의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바레인 정부는 모든 항공사를 포함해 자국 영공과 해상, 육상을 횡단하는 교통편이 여행 금지 대상자를 찾아내고 금수 품목을 몰수하도록 한 대북 제재 결의의 모든 관련 조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바레인 산업통상부와 국립석유가스공사 등은 물론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결의 내용을 숙지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이행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은 지난 11일 2270호와 2371호 등 기존 결의를 하나로 묶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375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제출 시한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2월 중순이지만 바레인은 약 50일 앞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4일 현재 2375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바레인이 유일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채택된 2321호와 2270호 이행보고서는 각각 83개와 99개 나라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와 비교할 때 제출 속도와 참여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채택된 2087호와 2094호는 제출국이 각각 20여 개와 5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또 1718호 이행보고서의 경우 역대 가장 많은 104개 나라가 참여했지만 대부분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접수된 것들로 단시간에 100개에 가까운 이행보고서가 모인 2321호와 2270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압박 동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had a consistent policy of applying pressure to other countries, so they cut off their business and other.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24일 BO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다른 나라들의 압박을 가하는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을 끊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할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와 협력해 대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인도가 북한의 핵 확산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개발 지원 세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는데요. 파키스탄을 겨냥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국방장관이 북한 핵 확산 지원 세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열린 제4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시타라만 장관은 24일 북한 핵 확산 문제 연계성을 조사하는 것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세력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적 약속에 위배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심각한 우려를 일으킨다며 인도는 이를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타라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핵과 미사일 기술 확산이 인도와 영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면서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시타라만 장관이 특정 나라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북한 핵 확산의 배후로 지칭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04년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이 북한의 핵개발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북핵개발 연결고리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수시마 수아리지 인도 외무장관도 지난달 북한의 핵 확산을 돕는 연결고리를 찾아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40여 년 전 대금을 치르지 않고 수입해간 볼보 자동차를 여전히 택시로 운영 중이라고 스웨덴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편 볼보 자동차 본사는 스웨덴 국영 수출보험의 개입으로 회사 측에는 금전적 손해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이 1974년 북한에 수출한 볼보 자동차들이 북한 지방 도시에서 택시로 운영되고 있다고 스웨덴 정부가 밝혔습니다. 카타리나 로슬룬드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VOA에 볼보 차량을 평양 거리에서는 더 이상 쉽게 볼 수 없지만 특이한 볼보 144 모델은 아직도 시골길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종종 택시로 이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70년대 중반 북한이 주문한 볼보 자동차 144 모델 1000대가 모두 전달됐으나 북한으로부터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보 자동차 측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페로어케 프루어베리어 볼보 자동차 헤리티지 담당관은 24일 VOA에 1974년 북한의 모델 144 차량 1000대를 팔았으며 이는 당시 가격으로 약 6억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7,340만 달러 상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돈을 갚지 않아 스웨덴 무역보험기관 EKN이 개입했다면서 볼보 측엔 재정적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베리어 담당관은 추후 수리에 필요한 차량 부품 등 다른 물건도 수출됐느냐는 VOA의 질문에 당시 수출에 차량 부품이 포함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보 144 모델이 전 세계에 팔렸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한 부품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보 수입으로 발생한 북한의 부채는 이자로 인해 크게 불어 2016년 12월 현재 27억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3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루슬룬드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EKN이 북한 채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북한의 채무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EKN은 VOA의 북한으로부터 대개 답변을 듣지 못한다면서도 북한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겠다는 게 EKN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KN의 2016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채무국 가운데 채무 이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스와 핀란드 정부 당국 역시 VOA의 북한으로부터 채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탕감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볼보 144 모델은 140 시리즈의 한 종류이며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출시된 무늬 4개인 세단입니다. 볼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당시 언론들은 이 시리즈 차량을 여태까지 만들어진 차 중에 가장 안전한 차 혹은 국제적으로 최고급 사양의 차 등으로 소개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4년까지 140 시리즈 모델은 총 125만 대가 생산됐으며 볼보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교육개혁을 점검하며 미래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토론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열린 자세로 접근했던 서독의 배려가 교육 통일을 안착시킨 것처럼 한국도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현 교육 체계는 어떻게 바뀔까? 김씨 가족 우상화를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북한의 교원, 즉 교사들이 통일 뒤에도 계속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통일 뒤 북한의 낙후된 교육 제도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독일 통일 뒤 동독에 있었던 교육 변화를 통해 통일 시대 북한의 교육을 준비하는 토론회가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동독이 어떻게 보면 서독에게 부분적으로 점령을 당하였지만 학교 정책 부분에서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씀하셨고요.
통일 이후의 교육, 독일과 함께 논하다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한국의 대표적인 탈북민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협력해 개최했습니다. 아데나워 재단의 슈테판 잠재 한국서장은 VOA에 독일 통일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교육제도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특별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changes that have been undergoing in Germany.
독일과 남북한 전문가들이 서로의 교육 제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비토록 다리를 놓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날 행사엔 독일 통일 뒤 동독의 교육 변화를 연구한 리타 니콜라이 베를린 훔볼트 대학 교수, 북한 교원 출신으로 남한에서도 교사로 활동 중인 다양한 탈북민들이 참석해 토론했습니다. 니콜라이 교수는 독일 통일 뒤 동독 지역의 학교 구조, 교원 고용 현황, 학업 과정의 변화를 설명하며 유연성과 실용성, 가치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독은 통일 뒤 서독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존의 구조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 채 동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점진적인 개혁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특히 주마다 규모는 달랐지만 대부분이 기존의 교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주시민 교육 등 재교육을 통해 변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에 해당하는 동독의 옛 정보기관 슈타지와 연계된 교원들만 파면하고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독 교사들은 서독 교사들에 비해 낮은 임금,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서독식 교육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니콜라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우수한 동독의 교원들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교원들마다 요구하는 재교육 과정이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동독의 어린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제도에 빠르게 적응했지만 선생들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교원 출신 탈북민 교육 전문가들은 하지만 학생들을 수령에 충성하는 혁명가로 키워내야 하는 북한 교원의 최우선 의무 때문에 북한은 통일 뒤 동독보다 더 큰 걸림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 영어 교원으로 8년을 가르친 뒤 탈북해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한진희 여명학교 교사입니다.
즉 교사 역할은 인민들을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복종하도록 키워내는 북한 정권과 인민의 매개체이며 세뇌교육의 실천자인 것입니다.
한 씨는 행사 뒤 BOA에 동독이 정치적 교원들을 해고한 사례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모든 교원을 해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교원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당에서 제시한 방침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모두 정치적인 성격을 띈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일식 해고 범주에서 벗어날 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많은 교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대안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이 마늘을 굽는다고 네. 저도 북한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 아우르게끔 이렇게 교사를 그대로 시키되 아무래도 이게 뭐 편차는 있는 거죠. 재교육은 물론이고 뭐 혁명사 감옥들을 가르쳤던 교사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뭐 나가겠다면 나가게 하는 거고 이때 좀 급여가 낮더라도 한국에는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그리고 행정 업무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교육시켜서 그래도 교육에 있던 분들이니까 시키는 게 낫고 그리고 뭐 이제 말씀하신 뭐 저도 영어를 했습니다만 영어나 수학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영어 같은 거 재교육시켜서 그냥 하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탈북민 출신으로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시밀 여명학교 교사는 남북한의 판이한 학교 문화 차이를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접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국가 주도의 교육이고 교사, 교수자가 교육의 주체라면 한국은 아무래도 학습자,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교사의 권위보다는 학생과 학생 인권, 학부모의 권위가 훨씬 높은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 북한은 반대라는 거죠. 한국은 이 그 교사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수업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수업 분위기가 자유롭고 학생 교사 학생들이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졸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게 엄격하거든요. 그런 게 없고 그리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도 굉장히 유연하고 그런 반면에 이제 사교육이 너무 많고 그리고 교사의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북한의 경우는 행정 업무가 상대적으로 없으면서 적은 편인데 교육에 필요한 물품 자체가 거의 없고 그리고 뭐 너무 국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교사는 거의 이제 국가에 정해진 지식을 전수하는 자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완전히 뭐 성격이 많이 다르죠.
이날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 뒤 실력 있는 북한 교원들의 남한 이주 가능성, 남북한의 판이한 교육 격차를 우려하면서도 남한의 일부 부정적인 교육 문화를 그대로 북한에 옮겨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북한 영어 교원 출신인 엄연숙 서울 통일교육센터 교수는 북한의 교육 제도가 매우 후진적이긴 하지만 이를 무조건 무시하는 태도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범 학생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북한의 거의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제가 종종 느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생님, 통일되면 북한 선생님 다 쓸모없으니까 남한 교사들이 왕창 필요할 거다. 그래서 필요한 자격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교원과 학생의 측면에서 굉장히 북한 사회 자체가 저평가되었다. 어찌됐건 북한 사회 그 교원 모두를 무시하고 통일은 다 우리가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선생님 했던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데나워 재단의 잠재 한국 소장은 독일이 40년 분단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지 28년 만에 통일한 것과 비교하면 분단 70년이 넘은 한반도는 더 큰 진통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라이 교수는 이에 대해 열린 마음과 서로 배워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동독에서 가르치길 원했던 서독의 교원들은 열린 자세와 자원하는 마음, 동독 재건에 기여하고 싶은 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겁니다. 특히 동독인들과 소통하며 서로 배우기를 원했고 일방적 도움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도움의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았다고 니콜라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 시간이 흐른 뒤 자원했던 서독인 교사들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독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하며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희 씨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한 교사들이 먼저 따뜻하게 품는다면 북한의 교원들도 이를 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질감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가 다르잖아요. 이질감을 해소하고 다름을 인정해주라.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이 되어서 북한 교사들도 같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할 때 영어를 좀 모른다고, 컴퓨터를 좀 문서 작성할 줄 좀 모른다고, 뭐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그 비난을 하실 시간이면 좀 더 도와주시고 좀 케어를 해주시고 따뜻히 품어주시고 이러면 저희 북한 선생님들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워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질감을 해소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아우르면서 또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 한민족의 이런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면 저 보여드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 출신 교사들은 하지만 투자 가치를 너무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교육 문화, 사교육의 병폐,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 업무 등 한국의 부정적인 교육 문화는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은 행사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통일에 희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카데믹한 게 아니고 사람의 통일이니까 사람들이 통일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나갔는지 그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린 어떤 준비를 해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어떻게 서로 공동체가 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한국이. 지금은 통일이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굉장히 그런 환경인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노아의 방주처럼 욕을 먹으면서도 뭔가 준비하는 이런 모임에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격려가 됐어요.
조 교감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내려다보며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며 독일이 통일을 먼저 이룬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과 연계된 정당단체로 자유와 정의, 연대감을 중시하며 민주와 법치, 가치 등을 전 세계에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을 이끌 최고 지도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고요.
예.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조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정, 또 정계에서 은퇴할 예정인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한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의 새 최고 지도부가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를 이끌어갈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공개됐습니다.
예.
오늘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인선을 시 주석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발표했는데요.
네.
우선 당 총서기인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위원 총리는 유임됐고요.
네.
나머지 5명은 새로운 인물들입니다.
새롭게 국무위원회 이름을 올린 5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왕양 국무원 부총리, 자오러지 당 중앙조직 부장,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그리고 한정 상하이시 당서기가 새롭게 최고 지도부에 합류했습니다.
예.
특히 자오러지 신임 상무위원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선출되면서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기율위는 이 시진핑 주석 역점인 그 반부패 사정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네.
왕치산 전 기율위 서기가 지난 5년 동안 당내 사실상 2인자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 자오 신임 상무위원이 시 주석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됩니까?
네, 리잔수 상무위원이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또 왕양위원은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맡을 걸로 보이고요.
예.
왕인 당 중앙위, 한정위원은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될 걸로 현재 언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상무위원 인선은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네, 상무위원회를 포함한 중앙위원회, 정치국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5년마다 전국 대표대회, 당대회를 열어서 뽑는데요.
예.
10년 임기의 당 총서기 재임 후반부를 시작하는 당대회에서는 보통 50대 젊은 지도자를 상무위원회에 포함시킵니다.
예.
차기 5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은 뒤에 차차기 최고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관행인데요.
네.
시 주석도 직전 지도부 상무위원이 되면서 지도자 역량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 주석 이후를 책임질 50대 후계자가 상무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가장 어린 자오러지 위원은 60세고요. 리잔수 위원은 67세로 은퇴 연령 제한을 겨우 통과했습니다.
예.
중국 언론 매체들이 오래전부터 시 주석 후계자로 거론했던 57세 천민널 충칭시 서기하고 54세 후춘화 광둥성 서기는 25인 정치국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관례도 대로라면 이번 상무위원 5명 가운데 최소한 50대 비교적 젊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 관행들이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최고 지도자의 임기 후반부가 되면은 차세대 주자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후반기 당대회 이후 후계자의 행보가 주목받아왔는데요.
예.
이번에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시 주석으로 집중된 권력이 더 공고해졌다는 외신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시 주석이 10년 연임 이후에도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25명 정치국원 대부분도 시진핑 주석 측근들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무위원 7명을 뺀 정치국원 18명 가운데요. 쉬차량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순춘란 중앙통전부장, 후춘화 광둥성 서기만 유임되고 15명이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예.
차이치 베이징 서기와 리훙중 텐진 서기, 황민쿤 중앙선전부 부부장 등이 새로 정치국원이 됐습니다.
예.
이들은 시 주석 최측근 무리인 이 시자준 소속인데요. 나머지 신임 정치국원도 대부분 시주아준입니다.
예, 많은 인물들이 교체됐지만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화하는 그런 인물들로 이제 교체가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 주석이 이런 지도부 면면을 직접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연설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내년은 개혁개방 40주년이라고 강조하면서요.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거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후계자 지명 관행이 파기된 일이나 시 주석 측근들이 정치국에 대거 포진한 이 구체적인 당 지도부 인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시진핑 주석 주권 2기 지도부 인선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미국의 CNN 방송은요. 시진핑 주석이 1인 지배체제가 확고해진 데 따라서 기존 인터넷 통제를 비롯한 중국 사회의 내부 검열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예.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이 혼자 정상에 남았고 중국 공산당의 오랜 전통인 집단 지도체제는 사망했다고 평가를 했고요. 뉴욕타임즈도 이 시 주석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을 우려하면서
예.
중국 정치가 혼돈 상태나 이 마오쩌둥식 독재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외신들의 비판적인 평가를 의식한 듯이 당국은 오늘 시 주석 기자회견에 상당수 서방 매체를 배제시켰습니다.
예.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 또 영국의 BBC와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즈 취재진이 베이징 인민대회장 내에 설치된 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당국의 화학무기 사용 책임을 가리는 조사단 임무 연장 결의안을 어제 표결에 붙였는데요.
예.
안보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한 건데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1개 나라가 찬성해서 의결 요건인 9개 나라 이상 지지를 얻었지만 러시아 거부권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 게 러시아는 그동안에 줄곧 시리아 정부 편에 서왔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당국을 대상으로 이 조치를 하려다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게 이번이 9번째인데요.
네.
어제 표결 직후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요. 러시아가 다시 한번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독재자와 테러분자들 편들었다면서 잔혹한 아사드 정권이 계속된 화학무기 사용에 책임지지 않도록 러시아가 뭐든 하겠다는 걸 다시 보여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원래 미국 주도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 시리아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지난 4월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 칸쉐이쿤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해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한 9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예.
이후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유엔과 화학무기 금지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활동해왔습니다.
네.
내일 조사단이 종합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조사단 활동을 1년 연장하자는 게 결의안의 골자였는데
예.
러시아 측은 보고서를 본 뒤 결정하자면서 거부한 겁니다.
예, 미국은 그동안 이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이 시리아 정권에게 있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화학무기 살포 일주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시리아 공군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예.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6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줄곧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왔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 두 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하고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 상원의원이 화제의 중심인데요.
예.
두 사람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애리조나주, 또 그리고 코커 의원은 테네시주가 지역구입니다.
두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네, 먼저 코코 의원이요. 어제 ABC, NBC 등 몇몇 방송사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코코 의원의 최근 사이가 안 좋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좀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이 코코 의원이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집회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을 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코코 의원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좀 틀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코코 의원의 인터뷰를 보고 바로 트위터에 코코 의원이 능력이 없고 자신의 지지를 못 받자 내년에 치러질 중간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는 등 코코 의원을 잔뜩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코코 의원도 트위터에 대통령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반박을 했고요.
예.
별도로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한테 왜 그가 자신을 그렇게 낮은 기준으로 끌어내리는지 왜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코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플레이크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는데 어떤 내용의 비난이었습니까?
예, 플레이크 의원이 어제 상원 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한 10분 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먼저 내년에 치러질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는 상황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비난한 건데요. 또 자신은 이런 문제에 입을 닫고 있지 않는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도 대통령과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레이크 의원이 장벽 건설 등 국경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다른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결국 플레이크 의원은 재선 도전을 접는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요. 테네시와 애리조나주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두 의원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중간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전에는 맑고 차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양 아침 기온 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6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9도가 예상되고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9도. 웅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7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2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외에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신임 상무위원으로는 리잔수,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등 5명이 선임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은 모두 60살 이상이며 2022년 끝나는 시 주석의 임기 후 권력을 이어받을 후계자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10년 집권을 마치고 3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후닝이 당 중앙서기처 서기에 자오러지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잔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으로 인선됐습니다. 왕양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한정이 상무부총리직을 맡게 되며 이러한 결과와 업무 분담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인도 정부가 북한 주재 자국 공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은
오늘 인도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와라지 장관은 이날 틸러슨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외교 공간의 존재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와라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미국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도는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대북 무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테러 조직과의 싸움에 있어 인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남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인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테러와의 싸움에서 인도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테러 단체의 피난처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할 계획입니다.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원인 불명의 건강 이상 상태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음파 공격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공상과학이라고 쿠바 조사당국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쿠바 내무부 당국자 3명과 의사 1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으며 이들이 음파 공격의 주장은 미국의 모략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쿠바 내무부 관계자들은 이런 공격을 가할 도구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이런 공격을 했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내무부 관계자들은 로이터통신에 건강 이상 증세를 겪은 뒤 쿠바를 떠난 미국인들을 직접 조사할 기회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4명은 지난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청력 손실과 뇌손상, 두통 등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지 대사관 인력을 최소화하고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 직원 15명을 추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필리핀 정부가 마라위 지역에서 반군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필리핀 정부군을 높이 샀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필리핀 정부군의 반군 소탕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유린 범죄 혐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군과의 전투가 매우 치열했는데 단 한 번도 인권 유린 혐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정부군이 전투를 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중요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정부군은 23일 필리핀 남부 마라위에서 벌어진 친이슬람 반군과의 전투가 5개월 만에 끝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군 소탕 과정에서 165명의 군인을 포함해 1,1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 입국은 재개되지만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11개 나라에 대한 입국 심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앞서 시행한 난민 입국 금지 조치의 120일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